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그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늘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그 불교인이 불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또 불신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봤는데 그 글을 보고 제가 좀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다짐하고 외치는 것을 그건 불신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교회에서 많이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반복하는데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또 다짐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다. 지금 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것을 실토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런 현상이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많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도 알지를 못하면서 의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무조건 믿겠다는 것. 이것도 불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난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믿음 같지만 사실 맹신이고 믿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그 내용을 믿고자 하면은 의심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를 또 무언가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글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제가 불교는 역시 불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의 완성에 대한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 불교인이 쓴 믿음의, 그 불교적인 믿음의 완성이 뭐냐면은 의심이 다 풀려가지고 사라진 것. 의심이 다 사라진 상태. 이게 이제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의문과 의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 그게 믿음의 완성이다. 그런 결론을 보고 처음에 놀랐던 것이 역시나 이렇게 이제 저도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불교도 보니까 믿음의 완성이란 말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믿습니다 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뭐 그렇게 말한 걸 보니까 또 믿음에 대한 얘기도 불교에서 또 많이 하는가 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완성은 이런 거겠다.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는 바 있을 게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 그 설교를 보니까 믿음의 완성을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단계로 얘기하는데 1단계는 부르짖는 거. 완성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2단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거. 3단계는 말씀에 의지하는 거. 4단계는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 완성된 단계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3단계까지는 잘하는데 4단계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 또 그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믿음의 미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그래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의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요, 믿음을 우리가 완성시켜 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공통점이에요. 믿음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내가 완성시켜 내야 될, 내야 할 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처럼 믿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완성된다, 이런 점에서 불교나 기독교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애당초부터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질 않았어요.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그 믿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정립이 잘 안 돼 있고, 또 오전 얘기한 대로 인간의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믿음은 이런 걸 거야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구축해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왜곡된 믿음 속에서 신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그럴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시작을 자꾸 나로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가능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해진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완성시킨다? 그런 부분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일단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완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믿음이 또 미완성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믿음에 미완성이 있을까요? 미완성된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거나 미완성된 믿음이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것으로 완벽하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겠죠. 뭔가 미완성된 믿음을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넣어서 완성시켜라. 이러한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믿음을 채워넣어서 완성시켜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시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완성시키고 만드는 자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은총의 선물로 줬다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 가능치가 않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져서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낸 것이다. 늘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세워두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헷갈리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어떤 이해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대개들 보면은 자기의 믿음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리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 완성된 믿음이다. 그런 생각들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늘 나를 바라보니까 아, 내 이런 모습은 믿음이 좀 덜 된 거, 부족한 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지 나를 보게 하지를 않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나를 확인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늘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없는 게 보이고 죄만 짓는 게 보이고 그걸 또 뭐 하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늘 그런 불안과 혼란과 염려에서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대개 믿음의 장 이렇게들 부르죠. 그리고 11장 여러 인물들이 언급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했던가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이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건 교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믿음을 이렇게 살자. 그게 교훈이거든요.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에게서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길로 간 사람이 있는가를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복받는 길. 그 길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3절부터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일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 믿음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태어날 때에 믿음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태어났습니까? 난 태어날 거야. 미사원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난 언제 어느 때 어느 부모 밑에서 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세는 날 때부터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났다 그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이처럼 믿음을 위해서 난 그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삶을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고난받기를 좋아한 것,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게 모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 성경 보면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날 때에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뭐 공주 아들을 사기 싫어 이렇게 떠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친 게 모세였습니다. 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세를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마치 모세 약점을 감추고 믿음의 위인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성경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관심을 안 둡니다. 또 성경은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게 또 목적도 아니에요. 모세를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게 성경 관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어떤 길로 끌어가시느냐 이게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궁에서 도망치게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 아들로 칭함받기보다 하나님 백성과 권한받기를 좋아한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실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덮으란 얘기죠. 믿음이라면은 바로의 공주 아들, 그 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고난받기보다도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믿음을 빙자해서 복을 받거나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로 올라가거나 이걸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믿음을 얘기한 대개의 교회는 믿음 아닌 길로 가고 있죠. 믿음이 있기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 라합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이들 모두의 일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잘라버려요. 이걸 보면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이처럼 믿음의 길로 갔던 사람들은 믿음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게 36절부터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돌마다 죽고 톱으로 켜 죽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궁핍과 환란 학대를 받기도 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다. 이게 믿음의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시면 아무리 믿음 때문이라지만은 이런 상황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닌 세상 시각에 보면은 실패의 삶이에요. 죽고 고난받고 환난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괜한 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임을 알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마다 죽고 톱으로 켜 죽고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로 순종하게 되었지더라. 그게 믿음의 세계다. 그러니까 믿음 우리를 그런 세계로 붙잡아 넣고 그렇게 다스려 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쉽게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믿음의 본질과 속성들을 다 버리고 외면해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어떤 그 성경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듣기를 원하고 말이죠. 믿음으로 삶이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말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한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증거되었고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길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하나님 도우신 거 있습니까? 그냥 놔두시고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도우심이요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 그걸 주지한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자체가 결국은 믿음 밖의 얘기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말들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힘든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게 믿음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게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낮아지고 실패하고 고난받고 조롱받는 그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믿음 완성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39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로 갔다는 그 인정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죠. 약속된 걸 받지를 못했다. 톱으로 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환난과 궁핍과 곤고 다 당하면서 믿음의 길로 갔는데 얼마 인정될 만한 믿음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속된 걸 받지를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은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길이었죠. 정말 어떤 믿음이나 굳건한 확신이 없으면은 누구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서 증거된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것만 보면은 그들 믿음은 정말 완성된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약속된 걸 받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톱으로 켜 죽고 막 돌 맞아 죽고 유리하고 돌 살고 그런 어떤 정말 믿음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믿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왜? 약속된 걸 받지를 못했으니까. 약속된 걸 받지를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언제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기로 갔습니다. 그것만 딱 보면 그들 믿음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고난받고 순교까지 한 그런 믿음인데 더 나은 믿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믿음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 믿음 믿음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런데 약속된 걸 받지 못했다. 그 말이 이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약속된 걸 받아야 완성이다. 믿음 완성이다. 온전한 믿음 그 뜻이죠. 완성된 걸 받아야, 약속된 걸 받아야. 그럼 약속된 게 뭐겠습니까? 뭐 눈치 채신 분이 많겠죠. 40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비한 더 좋은 것이죠. 그보다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만약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그 고난받고 한 것을 온전한 믿음은 완성된 믿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약속된 걸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완전히 가능하다 이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걸 받을 이유가 없죠. 이미 완성된 믿음이니까. 하나님 약속한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구약처럼 고난받고 순교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요, 약속된 걸 받지 못하고서는 완성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완성이 뭐냐면은 그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 행함이나 내가 고난받고 뭐 죽임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 완성된 거란 얘기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천하고 뭔가 힘쓰고 주를 위해서 매맞고 고난받고 그렇게 내가 완성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미 완성된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 쉽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완성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를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된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은 완성되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 어떤 이런 생각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을 좀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라. 그게 완성 안에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난, 그래서 좋고, 순교, 좋고 다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내 고난, 내 순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들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고난받고 마지막에 내 목숨 내어놓고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완성 속에 있는 것. 그런 뜻이죠. 제가 이걸 쉽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쉽습니다 사실은요. 왜 안 쉽냐면은 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종교심이 자꾸 반발을 해요. 종교심이라는 게. 뭔가 자꾸 행하는 게 있어야만 믿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 완성 그리스도는 그럼 나는 내가 그럼 뭘 하지? 늘 어떤 그런 의심에 붙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그 주를 바라보고 완성 속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주의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룰 건 없는 것이고 오전 얘기한처럼 할 말이 없어진다. 믿음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밖에 보일 수 있는 전부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믿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 완성되었고 내가 채워야 될 것도 없으니까 우린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내 말대로 살면 또 되겠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을 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얼굴을 보고 그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심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건 만나다 그 뜻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마치 부족한 믿음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부족하고 미완한 성도의 믿음을 완성해 간다. 이 말이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앞뒤가 또 연결이 안 되고 뒤틀려 버립니다. 믿음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하겠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한다겠습니다. 완성된 믿음 안에서. 자,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다면요, 그 믿음 말 그대로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으로 족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부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믿음으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항상 세상이 보이고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흔들리면서 염려가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부족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이끌려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못남이죠. 우리 연약함이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 믿음 위에 주를 바라보는 늘 그 길로 가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그 나를 죽게 맡기면서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고 염려에 처해 있는데 믿음 완성되면 괜찮아. 그건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나를 믿음의 완선 속에 집어넣으셨고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 나를 밀어넣으셨는데 나는 늘 이 땅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지를 못해. 이게 내 연약함이야. 어떻게 할까? 죽게 나를 맡기는 거죠.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서 내 갈 길은 주님 가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힘쓰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란 얘기입니다. 믿음이 이끌리면서.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돼요. 고면을 받고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면서 주께 붙들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가면서 내가 주께 온전히 매일기를 원하는 늘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충한다는 것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를 만나서 고난과 환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만 더 바라보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보충이에요. 그걸 위해서 심히 주야로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향한 욕망이 살아있고 그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소망하는 내가 연약한 존재죠. 부족한 존재이고. 그래서 믿음이 보충된다는 것은 무슨 뭐 배터리 충전처럼 막 힘을 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고 주만 바라보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충이라는 얘기죠. 의미죠. 그게 우리가 늘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 부탁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 늘 실감해 가면서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그 깊은 감정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늘 그런 쪽에 어떤 힘씀이 있어야 되죠. 소원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 예수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믿음이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완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흔들린다고 해서 그 완성의 믿음이 무슨 취소되거나 무너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부유한 믿음이 뭔가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그건 여러분의 일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 늘 주를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 만족함, 그게 주님이 되어지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만 보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채우고 이룰 것이 없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걸 이루어내신 주님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면서 내 평생에 그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부유함 속에서 주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